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늘 성일에 주님 전에 다시 불러주셔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 주시고 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나라는 주님의 자비와 도우심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희생된 어린 학생들과 승객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잃은 슬픔에 애통해하는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세월호 사고가 법질서와 공익을 무시하고 오로지 나와 내 가족의 이익과 안일한 삶만을 추구하며 물질 만능의 어지러운 세상을 만들어 온 우리의 그릇된 삶이 가져온 결과임을 통회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희생과 고통이 헛되지 않고 이러한 엄청난 재앙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해서는 안 될 일에서는 과감히 돌아서되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은 용기 있게 행하며 가정과 일터와 사회를 바로 세우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헌신과 희생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양화진 성지를 보존하며 선교 100년의 신앙과 정신을 계승하고 선교 200년을 향한 비전을 함양하기 위해 세우신 100주년 기념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바르게 깨우치며 영혼이 소생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00주년 기념교회 성도들과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종 이재철 목사님을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동역하는 교육자들과도 동행하여 주셔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 중심의 세속화된 교회가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 땅의 교회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윤순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후 돌이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자발적인 희생을 감수했던 요나처럼 그동안 나의 유익만을 구해온 그릇된 삶을 회개하고 공동체 전체를 위해 자기 희생과 자발적인 불편을 감수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껏 준비한 퀴리오스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치유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를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이재철 목사님께서 지난 1월 방사선 치료를 마친 후에 한 달간 휴식을 취하고 3월에 복귀하셨습니다. 주일 설교와 사순절, 부활절 교회 행사를 소화하시던 중에 과로로 감기 몸살에 걸리셨는데 점차 회복이 되지 않아서 지난주 중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 결과 하루 10분씩 34번에 걸친 방사선 치료를 한 후에 충분한 휴식이 없이 너무 빠른 업무 복귀로 인해서 체력과 면역력이 매우 저하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3개월 동안은 아무 활동을 하지 않고 오직 체력과 면역 기능 회복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 8일에 있었던 제117차 상임위원회에서 이재철 목사님의 회복을 위한 시간을 드리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9월에 강단에 복귀하실 예정입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나서 1장을 5번에 나누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장을 본문으로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동안 설교 제목은 본문에서 정하는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그리고 지난주에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입니다. 여로밤 2세 왕의 자문으로서 평탄한 선지자의 길을 걷던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길을 선택했고 배에 올라탄 후에 배 밑층에 들어가 잠들어 버립니다. 그때 요나를 둘러싼 이방인 선원과 승객들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질타하면서 깨우고 자초지정을 듣습니다. 사태가 해결될 조짐이 없자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간청을 하여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는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된다는 내용이 1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1장을 다양한 주제로 분석하고 생각을 했는데 1장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요나는 심판으로 인한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있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선원들과 승객들에게는 그들의 삶과 죽음을 가름할 배가 파손과 침몰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격동과 위험의 한복판에는 요나의 삶과 죽음의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요나가 바다 속에 던져진 것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몇 주 동안 전 국민의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양한 분석 기사들이 제시되었고 이때 다루어진 주제들은 재난 대응 시스템, 안전사고와 관리 문제, 위기 매뉴얼, 역할과 책임 소재 등이었지만 가장 크고 중요한 주제는 삶과 죽음, 그리고 생명의 문제였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가족들의 아픔들, 살아남았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감내해야 할 마음의 상처들. 어떤 분들은 전국적으로 집단 우울증 증세가 있고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죽음과 삶의 문제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이기에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문제,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절대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길을 알려주셨고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그 깊은 뜻은 다 헤아릴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아픔의 현장에 함께 계시며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심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종교는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18세기 계몽주의가 발달하고 자연과학이 발전하면서 20세기에 우주개발시대가 열리고 현대과학문명이 빠르게 발전해 갈 때 많은 학자들과 이론가들은 종교는 곧 사라질 것이다, 종교는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최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 전 세계의 종교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선교정보연구기관인 GMI에서 2014년 최신 보고서에는 세계적으로 교회는 줄어들지 않았고 종교에 귀의하는 인구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종교 인구에 관한 통계를 살펴보면 발표 기관마다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지난 100년 동안 종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은 현저하게 늘어났고 현재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엔 보고서나 전문 학술 연구기관에서도 앞으로 20년 동안에 종교에 귀의하는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는 데는 대부분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17세기 때까지만 해도 기독교 인구의 대부분이 유럽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독교인들이 가톨릭을 포함하여 전 인류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22억 3천만 명, 전 인류의 32.3%로 해마다 1.2%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럽 기독교가 쇠퇴하였다고 하지만 이미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60%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와 같은 비서구 세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교인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에는 기적과 표적들에 대한 기록과 믿음들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첨단 현대과학 문명이 급속히 발전한 요즘에 기적의 사건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결코 풀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들, 근원적인 삶과 죽음의 문제들이 인류에게 여전히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운 미풍으로 생각했던 요나는 자신의 삶 속에서 무서운 폭풍과 파도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나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여기에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차분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은 훨씬 강렬한 표현입니다. 원어는 해틸인데 본래 뜻은 강하게 집어 던지다, 발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 동사는 창이나 칼 같은 물건을 던질 때 쓰는 동사이고 바람을 던지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도 요나서 1장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요나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개 집어던졌다는 해틀이 요나서 1장에 모두 네 번 연달아 나옵니다. 5절에 사공들이 폭풍 때문에 배가 파손될 위험에 처하자 무거운 화물,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12절에 보면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고 마지막 15절에 사공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다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던지시니까 결국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지는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바다에 던지신 폭풍은 그 다음에 계속적인 던짐으로 연달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 한복판에서 만난 풍랑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연현상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영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과 삶 속에는 상식이나 관행으로는 이해되지 않거나 해석이 되지 않는 사건들이 숱하게 일어납니다. 할 수 있는 힘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이해가 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없을 때 그 사건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속의 관행과 업무 진행 논리에 익숙해져 있어서 경험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마치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켜면 자동적으로 길 안내를 해주듯 주님의 뜻과 섭리는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유지할 의지와 시간을 갖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건 속에 내재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전개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시작을 합니다. 큰 바람을 보내신 하나님, 잠든 자기를 깨우신 하나님, 제비를 뽑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점점 더 흉흉해지는 바다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요나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행동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고 자기를 향해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긴 했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기에 사고의 원인이 된 자기를 포기하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던지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14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파도에 휩쓸려 아래로 점점 내려갑니다. 바닷물을 한참 먹고 거의 기진맥진했을 때 큰 물고기가 나타나 요나를 삼켰습니다. 이 물고기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가 만난 물고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물고기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고기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주목하지만 그 물고기를 준비한 하나님은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미 예비하사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비하사라는 말의 히브리어 동사는 와예만인데 그 원형은 마나입니다. 그 뜻은 숫자를 세다, 번호를 먹이다라는 뜻입니다. 상당히 수학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본문에서처럼 능동 강조형으로 사용되면 지정하다, 임명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철저하게 요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지명하여 준비시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물고기는 매우 큰 물고기였습니다. 어떤 종류의 물고기였는지에 대해서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고래라는 말이 주장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백상아리 같은 거대 상어라는 학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70인 역에서는 바다 괴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고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별도로 있는데 요나는 고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큰 물고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또 이 물고기의 성별이 히브리어는 보통 남성, 여성 표시하게 돼 있는데 요나는 그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물고기의 정체에 대하여 너무 관심을 갖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닷속에 던져져 허우적대며 정신이 없던 요나가 그를 삼킨 고래가 그게 고래인지 괴물인지 상어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요나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관심을 갖기를 원했지 물고기를 주목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아니라 이 물고기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하게 요나를 살려냈다는 사실입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낮과 밤을 보냈습니다. 3일을 보냈다는 말로도 충분하지만 저자가 굳이 세 밤을 더하는 것은 요나에게 시간이 매우 천천히 느리게 지나갔다는 것과 밤에도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에는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천천히 갑니다. 모든 소음과 주변의 소리가 사라지고 적막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문제들이 단순하게 정리가 됩니다. 사람이 단순해지면 상황이 명쾌해집니다. 요나가 이때 요나 인생의 전환점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사람이 3일 동안 생활하기에는 좋은 곳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에는 좋은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부르신 사람은 맡겨진 그 사명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결코 버리거나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사명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하심이 나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함을 받고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에 회부되어 죽음의 위기를 겪고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렸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지금 환난을 당하고 인생의 폭풍과 파도를 겪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물 밑에서 이미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의 파도가 지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사경회에서 하신 설교 비전의 사람의 메시지를 제가 처음 들은 것은 2001년 41살 때였습니다. 선교지에서 영적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고통스러울 때 우연히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전해준 비전의 사람 네 편의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가 저의 사역 방향과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그 카세트를 수십 번도 더 들었더니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서 들었습니다. 그때 또 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 더 사서 잠이 안 올 때는 틀어놓고 잤습니다. 또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과 이 설교 테이프를 같이 듣고 토론도 몇 차례 했었습니다. 비전의 사람의 설교에서 이재철 목사님이 해석하신 요셉의 이야기는 저는 제가 가져야 할 목회와 사역의 자세로 받아들였고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총리로 쓰임받은 요셉. 그래서 우리도 큰 꿈과 원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어렸을 때 공과책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내가 모르기에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몰랐고 다만 그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히 최선을 다하여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경호대장 보디발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 경호대장 집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 애굽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 업무 파악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맞고 혼나고 고생을 했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시킨 일만 하지 않고 더 충실하게 일하는 중에 점점 그 집안의 중심 인물로 자리를 잡습니다. 히브리 노예인 요셉에게 경호대장의 그 모든 자기 살림을 다 맡기는 보디발은 하나님이 예비한 큰 물고기였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의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 같으면 분노와 좌절, 우울증에 빠져서 몸부터 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도 충실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이 국사범이 갇히는 감옥에 간수장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가 노예로 살면서 경호대장 집에서는 재무훈련과 총무훈련을 받았습니다. 국사범을 수용하는 감옥에서는 정치와 인사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사회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꿈 하나 잘 꿔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 수차례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물도 없는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 큰 물고기를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큰 물고기였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을 통해서 요셉을 삼켜서 애굽 바로의 땅 그리고 보디발의 집까지 인도되었던 것입니다. 애굽 땅에 파리 목숨처럼 취급받던 노예로 팔려가서 경호대장 부인을 겁탈한다는 죄명을 썼을 때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미리 예비해 두신 간수장을 통해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십니다.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이 애굽까지 찾아왔을 때 그때서야 가족들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깨닫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미리 예비해 두신 일이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요셉의 삶과 죽음의 고비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애굽과 이스라엘을 살리신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요나는 요셉과 정반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나서 왕의 자문 역할을 하면서 요나는 자존심이 세고 변덕이 심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버티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종이라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굴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도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4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우리 앞에 먼저 가셔서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구약성경 신명기 1장 30절을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6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30절부터의 이 말씀은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제 표어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30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요나의 생명을 살리려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먼저 가셔서 필요한 것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명해 놓으셨고 예비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가장 선한 길을 이끄실 것을 믿으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격한 풍랑과 큰 바다 속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평강을 주시며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살게 해주시고 먼저 가셔서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